예,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여기에 나오는 토픽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억제하는 비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억제하는 비결, 그 비결을 아주 늦은 나이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감사를 한다. 또 그래서 바울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짤막하게 맨 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나를 얽어매는 죄들과 내가 싸우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 내 죄들이 무엇인지 그 죄들을 진단하고 또 그 죄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의 번영,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책의 맨 윗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를 쉽게,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 우리 영어로는 보통 이제 besetting sins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12장 1절에 이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파이퍼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서론 부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 64세였을 때 나는 목회 사역을 멈추고 교회에게 요청해서 8개월 동안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교회 이제 거기 이제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인데도 그 장로 집사 이런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각 교회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이제 휴가를 좀 얻어야 되겠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좀 뒤로 물러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64세면 파이퍼가 아마 34세쯤 목회를 시작했으면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해서 모든 게 막 무르익어 가고 어느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교회에다가 내가 한 8개월 동안 좀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는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의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 케이스가 특별한 경우. 자, 그래서 목회 사역의 압력이 나를 눈멀게 해서 혹시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 결혼 생활, 또 나 개인의 거룩한 삶 등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는지, 목회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압력이 심해져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그런 관계, 결혼 생활,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이 매일같이 추구해야 될 이런 그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휴가를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이제 그 부인의 이름은 노엘인데, 나하고 노엘 사이에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없었다.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여튼 그런 위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본인 자신이 판단할 때 내가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할 정도의 악한 죄를 내가 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면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런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족 관계와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그리고 사역의 압력으로 인해 이제 나는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신학교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 지도하는 것, 글 쓰는 거, 미디어 사역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이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나와 내 아내는 자기 교회 간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 회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이유는 내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인도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도가 돼서 다른 교회 어떤 공예배에 좀 참석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한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이걸 살펴보려고 그냥 뭐 옆에 있는 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 나가서 주일에 회중의 일부가 이제 되었다. 목사나 인도자가 되지 않고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파이퍼는 뭐라 그럴까 성품이 굉장히 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냥 막 달아오르고 본인 자신이 그냥 막 흥분도 하고 너무 기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막 표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혹시 내가 프로페셔널 목사처럼 돼갖고 여기 강단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고 저 밖에 내려가면 안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그 설교 같이 찬송하는 분들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공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그 계기를 가졌다. 저도 제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빨리 그만두고 나도 좀 앉아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여기 말 그대로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면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이 이렇게 정선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설교도 듣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3년 반 동안의 연구년을 가졌습니다. 3년 반. 교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그 특권이겠죠. 그 3년 반을 거의 전 시간을 다 뭐 교회든 성경이든 이거 하는데 사실 다 집어넣어서 다른 교수들 같으면은 뭐 1년씩 짐 싸고 애들 다 데리고 뭐 미국 가서 다 연구하고 온다 그러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이제 사실은 그런 적이 없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9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연구년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연구년은 내가 좀 잘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파이퍼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교회에다가 내가 좀 몇 개월 동안 목회를 쉬고 우리 교회 아예 나오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나를 얽으면 이 죄들이 뭔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걸 정복을 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죄, 즉 나를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8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8개월 동안 이게 휴가 얻어서 한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인 게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그 죄, 그 죄가 뭐고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이런 노력을 할 때 내 곁에 나와 함께 같이 있어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시 말해 바울의 그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죄와 싸우기에 필요한 그 진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이런 투쟁을 할 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읽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도 이제 같이 읽기 때문에 그 8개월 동안 내 주변에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참모습을 가장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통해 나를 얽어매는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래서 8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죄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8개월 동안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좀 재미있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통 목회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퍼의 뭐라 그럴까, 진면목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 진솔한 그런 그 모습, 또 그거를 교회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금 10년쯤 지난 거예요. 파이퍼가 이게 사역하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근데 오늘 거는 내용이 길고 해서 한 번에 두 개의 토픽을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죄, 이거를 정확히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먼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 목록을 적어야 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짓는가, 그걸 이제 봤더니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분노를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연민에 잘 빠지고, 쉽게 남 탓을 잘하고, 그다음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축 처지고, 거의 저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래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가 본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럼 파이퍼 당신은 남자고 그런데 성적인 죄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은 없었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적지 않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여인을 보고 어떤 성적인 정욕으로 인해 이 죄를 이렇게 극복하는 거, 이것은 앞에 언급한 그 다섯 가지 죄, 이 모든 거를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커다란 그런 죄다, 이 문제다,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자기 아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큰 죄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 파이퍼가 성적인 어떤 유혹을 받아갖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하고 어떤 게 더 우리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면 아마 내가 이제 파이퍼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적인 그런 어떤 정욕 이런 거를 컨트롤을 그래도 잘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아마 앞에 그 다섯 가지 죄 때문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아내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리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물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충동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또 혹시 어떤 일이 생기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 앞에서 언급해서 이런 다섯 가지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컨트롤이 안 되나.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어떤 여인을 보고 이렇게 성적인 그러한 그 유혹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나머지 거는 차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죄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알 거예요. 나는 이런 죄에 너무 쉽게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 자, 그러면 왜 그런데 자꾸 걸려 넘어지냐,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파이퍼의 경우는 64세가 돼서, 만 64세, 저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4년이 남았으니까. 64세가 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걸 정확히 알게 되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서치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탐조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 이런 걸 사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섯 가지 그 죄들의 목록을 발견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 자신에게 묘사할 수가 이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이기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다. 이기심. 자, 이기심 뭐냐. 이기심 한마디로 교만하고 똑같은 말이다. 교만. 내가 좀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교만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바울은 그 교만 아니면 그 이기심을 로마서 7장 23절에 가서 보면 내 안에 항상 내재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파이퍼도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본인 안에 이런 교만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재. 다시 말해 이 교만 아니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구원받은 성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도 그 죄가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뭐 분노가 있고 남을 탓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근원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그 여러 가지 그 죄들, 그 죄들의 근원을 가서 보면 거기 이기심이 이렇게 꽈리를 두고 이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기심이 있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전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이런 사람인데, 좀 누가 와서 나를 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렇게 이제 은연 중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여러분에게 뭐 좋은 성경의 말씀도 가르쳐 주고 제대로 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내게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은연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저 청중으로부터 항상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이기심으로 표출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네 번째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 무언가를 지적을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기심이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제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그 다섯 가지 그 이기심의 특성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을 하거나 뭐 목회를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할 때, 물론 겉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잘 대접해 주시오,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은연 중에 이미 그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를 가만 보면 이것들은 나의 부패된 그와 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성품과 내 성격 때문에 내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내가 죄를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무감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간순간 이런 죄들이 나라고 한 사람을 통해 밖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초적인 나의 죄성을 그래서 반살해서 이런 형태로 자꾸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 자, 그래서 이기심이 이렇게 이제 발동이 되면은 특별한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내게 생기냐. 자,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 때 어떤 일이 내게 생기는가를 나 자신이 일단은 살펴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 때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사도 바울에서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한번 묘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네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분노. 분노니까 이기심 때문에 자기 죄를 이제 다섯 가지 목록을 적었어요. 너무 쉽게 짓는 그 죄.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기심이고 나머지는 이기심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효과라는 거예요. 분노. 왜 분노가 생기냐? 내 앞에서 누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때 큰 분노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즉각적으로 말을 내서 내쏜다는 거예요. 예, 여기 파이퍼가 좀 감정적인 이런 사람인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자기 연민에 이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은 거,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내게 와서는, 아, 목사님, 그렇지. 얼마나 목사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동정심을 표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기 연민이 자기 가운데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쉽게 남을 비난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상황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해서 나랑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비난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도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푹 가라앉아서 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일이 그렇게 되면 소망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반응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축 가라앉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자, 그래서 이런 죄들이 내 안에서 이제 발동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 실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내 아내가 사랑이나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게 파이퍼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감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더라. 세 번째, 이 사역에서의 역경,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럼 이걸 이기고 나가는 게 목회자의 그러한 그 역할인데, 이거 이기고 나갈 힘이 다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어느 면에서 이모셔널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죄에 본인이 빠지는 거, 이런 거 이제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결국 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 목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때 이런 일들이 가장 나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죄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죄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8개월 동안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에게 점검해 보니까 자기에게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걸 다 묘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기심이 이렇게 이제 충동적으로 자꾸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니까 내 안에 불일치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성 있게 이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죄, 뭐 예를 들어 간음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무장을 하고 정말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만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커다란 불일치가 존재하는구나.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고 나머지 건 내 성품이니까 뭐 이러니까 어쩌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간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거, 그래서 내 죄들이 제거가 됐어요. 그건 이미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들이 제거가 됐다는 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나타난 이런 죄들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이 두 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과 성화가 무언가를 바울의 서신토를 통해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죄들과 관련해서 지난 64년 동안 내 삶에서 이렇게 방치해두고 발전시켜온 수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그 패턴을 내가 발견하고 이걸 부숴야만 이 죄들을 깨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죄들을, 그 죄들을 내가 반드시 내 삶에서 죽여야만 한다. 그런 그 성경의 진리인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가서 보여주었다는 거야. 이거 그냥 성품 탓이다, 성격 탓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이거를 전격적으로 예수님이 다 죄들을 치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죄들을 적극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64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들을 다룰 때 일관성 없게 행한 거, 이거를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적 유혹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럼 아주 뭐 치를 떨듯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파이퍼가. 그런데 이런 성적인 죄 말고 지금 언급했던 뭐 이기심, 분노 뭐 이런 것들 죄가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는 늘 능동적으로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안에 생기는 그 성적인 그런 그 유혹, 정욕은 이거는 아주 내가 즉시 즉각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드시 선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을 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대로 자꾸 이끌려고 하면 아예 눈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간음죄나 이런 음욕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죄, 내 성품과 관련된 이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6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너무나 쉽게 얽어매는 그런 죄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내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런 죄들은 나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없이 성령님의 무의식적인 일에 의해서만 사라져버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까지 부부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이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소제목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찌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찌를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만 무찌를 수 있는 죄냐?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들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죄가 뭐 예를 들어 만 가지가 있는데 그 만 가지 중에 예를 들어 뭐 한 백 가지 정도는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용서 짓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 가지 죄 중에. 그리고 그 백 가지 죄는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짓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9,900개 그 죄는 용서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내가. 내가 분명히 그 죄를 졌으니까. 이런 죄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죄고 반드시 그런 죄는 내가 내 삶에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죄들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내가 내 죄들을 죽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내 죄들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내 안에 그 죄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가 성화 이전에 있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 있는 그런 사실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들을 제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짓고 있는 그런 그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에 가서 보시면 이런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지워주신 죄들의 권능을 처부수시네. 그러니까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들이 갖고 있는 권능도 먼저 그걸 제거하시고 그 죄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도 주님이 처부셔 주신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정복할 수 있는 죄들의 권능을 부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제거가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힘입어 그 죄들의 파워를 부수는 거다.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 지배하는 게 파워잖아요. 그 파워를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8달 동안 휴가를 얻으면서 나를 항상 쉽게 얽어매는 이 죄,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칭의입니다. 내가 그 이후에 내가 내 죄들을 정복하는 거, 이건 어느 면에서 성화예요. 여기 사이에 이거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본인 자신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부터 깨끗한 삶이 나오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내가 나를 늘 쉽게 얽어매는 그런 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들을 제거하신 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래서 죄들을 정복하며 사는 거,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연결 링크가 뭐냐?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노력하는 건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8개월 동안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특별히 이제 파이퍼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아, 인간은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 능력이 없다. 이거 주장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 죄를 정복하고 쉽게 얽어맞는 이 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의지적인, 능동적인 성령님의 파워에 힘입은 노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수동성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뭐랄까 뼛속 깊이 이걸 집어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지금 파이퍼는 64세 이거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다 책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저도 이거를 오늘 한 토픽으로 잡아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세 가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과 나의 과거, 내가 왜 이랬는가,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들을 제거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근거에서 내가 그 이후에 사는 삶 속에서 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개의 그림으로 신약성경 안에 표현이 돼 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향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가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향해서는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화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 죄가 나오게 되면 이 죄를 죽음으로, 아주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죽은 것으로 처리하려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이런 적극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마귀에게 이제 속해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팔려나가서 다른 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새로 소유하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따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림이 구원과 성화, 구원과 성화, 이거를 이렇게 그 관계를 묘사해주는 그 그림으로 자기에게 이제 다가왔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이제 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경우 모두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내가 죄를 죽이려고 이제 노력하잖아요. 성화 과정을 통해서. 또 성화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내가 이제 싸워서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그런 사실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길 수 있는 죄, 그건 어떤 죄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외에는 다른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보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그런 죄, 이걸 내가 정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이 다 용서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짓는 죄를, 그걸 짓지 않으려고 죄를 죽음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눈이 이렇게 너를 유혹을 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눈을 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지옥 불 속에 눈과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눈을 빼내라는 말은 이렇게 음욕 이상의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지 음욕에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이퍼가 난 뭐 어떤 여인이 오고 그래도 그런 그 정욕에 이렇게 빠져갖고 음행을 벌이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다른 죄들에도 음욕을 철회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성령님의 파워에 힘입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어떤 것이 등장을 해야 되냐, 돼야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에 의해 힘을 부여받은 나의 의지가 여기에 동원이 돼야만 나를 쉽게 얽어매는 이 죄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지.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그대로 두면 절대 그 죄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퍼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아까 언급했던 세 가지 그림이 있었잖아요. 자,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거, 예, 내가 죽었어요.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들을 어떻게 죽는 것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넣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섬겨라, 그 존재를 섬겨야만 한다고 명령을 주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이게 바뀌어서 이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아주 명령이 나와 있잖아요.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소서 이제 4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새 주인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화를 경험하는 것은 의식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상태로 내가 성적인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하듯이 나를 쉽게 얽으면 그 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걸 의식적으로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이런 행동이 따라가 주질 않으면은 그럼 죽을 때까지 가도 그 죄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까지 64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남 탓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면 푹 가라앉는 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를 8개월 동안의 그 휴가,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거라 이거. 64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기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번에 아주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이루라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데, 아, 지금까지 파이퍼도 그거를 이루라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파이퍼가 이 구절을 예, 이 8개월 동안 지난 동안에 이 구절을 자세히 다시 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희 자신의 구원을 work out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피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나를 너무나 쉽게 얽어매는 이 죄를 극복하려고 가서 보니까 work out이란 말이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그 말이 파이퍼의 얘기예요.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생산, 효과를 내라. 그런 말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걸 다 아주 자기에게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 강의 주석을 썼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게 이게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이제 노력하는 거.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물론 예, 잘 듣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구나,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본인 자신의 의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워크아웃이 나온다는 거예요. 워크아웃이 된다. 그거를 자기가 이 64세 되었을 때 8개월 동안 쉬면서 그 전에는 워크아웃 그래 뭐 이루면 되지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워크아웃 기업이 있어요. 잘 나가다 이제 파산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 워크아웃 기업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피눈물 나게 노력하잖아요.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그거 그래야만 이게 탈피해서 이제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듯이 아 이게 성화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 이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이런 죄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아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 그대로 두면 결코 내 삶에서 그런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본인이 8달 동안 뼈저리게 이제 느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내라. 구원,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원이 지금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지옥 불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 이거로다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 구원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서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지옥 불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출하는 거 이게 이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에서 계속해서 구출되는 것도 여기 구원에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을 성령님의 파워에 의지해서 해야만 이런 죄들을 제거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상당히 크게 이제 느끼게 됐다. 마지막으로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전에 추구하지 않았던 방식, 즉 이런 죄들을 제거하고 이걸 짓지 않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런 특별한 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돼.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성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죄들을 성령님의 파워에 힘입어서 내가 제거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여인이 와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할 때 내가 그냥 그렇지 이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고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이런 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달 뒤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베들레헴 교회와 신학교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말했고 내가 배운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됐냐? 최근에 이제 한 주일 저녁에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참 그 저녁에 오니까 아주 뭐 집이 아늑하고 또 밖에 눈이 내리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이 이제 같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오늘 뭐 예배도 다 드리고 어느 거라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이 시간을 따로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는데 오늘 또 마침 참 좋은 이런 시간이 왔으니까 우리 셋이 뭔가 함께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4살짜리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 저는 컴퓨터에서 슈퍼넨이라고 하는 이 뭐 프로그램인지 뭐 영화인지 아니면 뭐 드라마인지 이걸 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자기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쏙 들어가서 자기는 지금 이게 세 명이 모여서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딸이 엄마하고 나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아빠는 알아서 해라. 그죠? 그러고는 저 옆방에 가서 이미 짜놓은 것처럼 두 사람이 컴퓨터 틀어놓고 슈퍼내니를 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이기심, 내 방식대로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뭐 이런 자기 연민, 그렇죠? 남 탓하는 거, 푹 가라앉는 거 이렇게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8개월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이런 죄들 향해서 노 하고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안 돼.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면 안 돼.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 하면 안 돼. 소리를 지르고 물론 밖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대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조용히 위층으로 가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여준 어떤 몸짓 늘 옛날에 그렇게 하댔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싸움을 했어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 십자가의 소중함,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상속유업, 주일 오전 예배 그 감격,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 이런 것 등을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이제 구속을 해주셨는데 그 피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도움 이걸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의지적으로 끊고 이런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러한 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노같이 솟아올 때 분노를 누르고 자기 연민을 죽이고 그 다음에 푹 처진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성품과 어떤 성격 이것 때문에 자꾸 내게 생기는 얽어매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까지도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결국 끝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이 그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8개월 동안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서 말 그대로 처절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면서 아, 정말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죄성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죠, 여러분. 예, 그런 날이 와요. 예, 그런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다음에 몇 가지를 감사드릴 거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해 주신 거 감사드릴 거고, 두 번째, 이 죄들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파워를 가지고 나를 얽어매려고 하거든요. 이 파워를 하나님이 부숴주시고 있다.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어떤 때에는 성령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누굴 통해 배웠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나를 얽어매는 죄들과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었고, 내 죄들이 뭔지 진단하고 그 죄들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이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목회 사역,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를 내게 가져다 주었고, 또 내 목회 사역,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이어링 갓 같은 이와 같은 그 SNS를 통한 전 세계 복음 알린 이런 사역에 부흥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번 그 탑픽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